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되게 믿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한테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찬양을 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그런 감사한 시간을 가지면서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을, 유리쌤이 16장 3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굶주려 죽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2장 18절을, 보명쌤이 12장 39절을 읽어주실까요?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 신광야에 이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느라고 급하게 챙겨 나온 양식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4장 30절을, 유리쌤이 14장 31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지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베푸신 기적과 구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가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어주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는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6장 5절을 읽어주세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양식을 어떻게 거둘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여섯째 날에는 양식을 갑절로 거두게 하시는 건가요?
네,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6절을, 제가 16장 7절을, 유리쌤이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할까요?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9절을, 제가 16장 10절을, 유리쌤이 16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거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반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을 지적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을, 보미양쌤이 16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이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은혜의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배고프다고 소리지르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하늘 양식을 주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6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거두되 어떻게 거두라고 명령하시나요?
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막에 있는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17절을, 유리쌤이 16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거둔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에게 맞게 식량을 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 먹을 수 있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하여 굶주리는 자가 없고 남아서 버리는 자도 없게 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6장 19절을, 보명쌤이 16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리니
모세는 아침에 거둔 양식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둔 양식은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먹지 못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매일의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양식을 다음 날 아침까지 보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은 해가 뜨겁게 쪼이면 하늘 양식이 쓰러지게 하심으로 양식을 차고 넘치게 주시지 않고 그날의 양식만 주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6장 22절을, 제가 16장 23절을, 보명쌤이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함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6일에 갑절의 식물을 거두고 모세를 찾아가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내일은 쉬는 날로서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하였다가 먹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명대로 양식을 많이 거두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평일과는 다르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25절을, 유리쌤이 16장 26절과 27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모세가 안식일에는 들에서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지만 말씀을 어기고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28절을, 유리쌤이 16장 29절과 3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벌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제6일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 양식을 거두는 일을 하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십니다. 또한 제6일에는 양식을 갑절로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지 않고도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6장 31절을, 제가 16장 32절을, 보명쌤이 16장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6장 35절과 36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으며 누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고 보호하셨는지 배워주시려고 하셨네요.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임재하심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가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자연 법칙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혹시 쌤들도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저는 되게 순간순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매일매일 아침이 주어지고 또한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한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날이 또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그 밥들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은혜를 되게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매년 방학 때만 되면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종하기 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전에는 되게 행복했던 것도 모르고 또한 저한테 좀 빛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못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한번 순종하고 그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시면 저는 오늘 같은 말씀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우르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이 시간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결혼과 이혼,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결론적인 가르침은 각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나그네와 아내가 불신자라고 해도 상대에게 신자다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혼자인 사람도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인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 요청을 수용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서 상황에 알맞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공유했던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내용에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말씀이 결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첫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결혼을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셔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창조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는 멀어진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선 이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공유했던 문화적인 흐름을 알아야 오해 없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위로와 도전을 주는데요.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 묵상과 성경 해석에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을 가장 처음 읽었을 첫 번째 수신자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읽었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을 하는데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면서 결혼에 관해서 왜 바울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조금 어긋난 말씀을 배워주는지에 대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공유했던 문화적 배경 중에 크게 두 가지의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있어서 초대 교회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배경 속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두 가지의 문화적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당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네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임박한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맞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렇듯 사도들과 성도들 서로 간에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분명한 것이 이 당시 문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과 같은 종말이 임박한 시기에는 결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은 현재 종말을 앞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6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12절에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내 의견을 말한다 라고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은 결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지금은 종말을 앞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고자 권면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이러한 권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이 더 좋다거나 결혼을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혼은 거룩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임박한 종말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가르침을 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주어진 믿음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이 종말이 임박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종말을 분명히 믿지만 종말이 임박했다는 믿음까지 없다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차분히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종말을 믿으면서 합당한 태도를 가지면 될 것입니다. 종말을 앞에 두고 있다는 이런 문화적 특징이 고린도전서 7장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공유했던 또 다른 문화적 배경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여기는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도 다른 사상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예로 들면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영지주의적 이단 분파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일 것이지 실제로는 악한 육신을 가진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영지주의는 이렇게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을 위에 두라고 배워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위의 것을 구하라 등등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들보다 중요한 것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것을 악하다고 여기거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할 뿐이지 완전히 분리시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했을 뿐이지 분리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육신적인 여러 가지 본성들인 식욕, 성욕, 수면욕부터 시작해서 안정감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등의 본성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적인 욕구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뜻과 세상의 방식대로 그 본성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죄악을 행하게 되고 그 죄가 나 자신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육신적인 여러 본성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도 우리가 육신적인 본성들을 틈타서 영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본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고 반대로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몸이 많이 아프면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부분에도 많은 지장을 받는데 이런 것을 보면 육신과 영적인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온 욥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은 고통이 지속되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의 질병에 대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욥도 자신의 몸을 비롯한 육신의 고난이 생기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부분이 깨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알맞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며 알맞는 때에 고난을 걷어가시잖아요. 고난 이후에는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육신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게 되니까 다윗을 향한 집요한 집착과 질투, 분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 사울왕의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영과 육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것이 모두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보통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신적인 모든 욕구를 악하다고 생각해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고 잠도 줄이고 가정을 잃었다면 가정을 버리고 나와서 기도와 성경 읽기 같은 영적인 일에만 집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금욕주의 방식은 대부분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된다고도 배웠습니다. 모든 육신적인 일을 버리고 영적인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상이나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신비적인 은사들이 금욕주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력한 은사를 가진 자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강력한 은사를 지닌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의 사람들을 더욱 통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강력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도록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것만이 가장 중요한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강력한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오르면서 그 사람의 말이 큰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두면서도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본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본성을 통제하고 육신의 필요도 누리면서 영적인 것을 중요히 여기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시되는 것은 맞지만 영과 육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는 육신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같은 영적인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육신의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가는 대로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나서 기도와 말씀 등으로 영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쾌락주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죄책감을 해결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초신자일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북초선 성도님의 삶의 모습이 하나의 시험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채점을 받는다면 나 혼자 행하는 경건 생활의 모습은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아주 일부분일 겁니다. 대다수의 시험 문제는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정답이라고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야 할 부분 역시 가정과 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행하는 경건 생활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행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삶의 현장에서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도록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과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들과 성도들 간에 공유했던 문화임을 알아봤습니다.
또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되 영과 육이 균형 잡히도록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삶을 살아갈 때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도 잘 건강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야지만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채워놔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부분이 좀 쇠약해지면 다른 것 역시도 똑같이 쇠약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최근에 제가 경험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내용이랑 너무 겹쳐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균형 잡힌 생활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새해에 들어와서 다짐했던 거가 내가 세상에 강해지면 영적인 것이 약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세상이 더 강하다라는 경험을 이제 지난해 했었어가지고 새해에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거를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균형이 정말 파도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말씀 필사였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필사함으로써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또박또박 쓰면서 새겨야겠다. 하루에 한 절을 기억하고 살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좀 더 내가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영적인 가치관에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일에 항상 나는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돈 같은 물질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되게 모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이제 고백도 듣게 되고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이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흔들리는 뭐 남 얘기하면 같이 남 얘기하고 누구 욕하면 같이 욕하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이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칭찬과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최근에 좀 했었어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말 어렵지만 내가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 찾아오는 그 은혜들을 우리 북조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좀 실천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